한 해가 바뀌었는데도 별다른 변화나 변화의 욕구를 느끼지 못하시나요?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힘드신가요? 주변 환경을 바꿀 힘이 자신에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권태에 시달리고 계시는군요. 지루함, 권태, boredom, 영영사전은 이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The state of being weary and restless through lack of interest. 즉, 관심사가 부족해지면서 피로와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상태가 실은 역사를 움직이는 주요한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버트란드 러셀입니다. 러셀 말대로라면 지금 권태에 시달리는 분들은 사실 인생의 새로운 원동력을 찾아낼 수 있는 멋진 시점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 원동력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시죠. 버트란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과 함께하는 2013년 첫 주 영미문학관 수요일의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3년 새해 세 번째 날 밤입니다. 신년 특집으로 감상하는 버트란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 세 번째 감상 시간이죠.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Happy New Year, everyone.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입니다.
권태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행복의 정복에서 감상할 내용이 권태와 자극, boredom and excitement 이거든요.
네, 현대인의 고질병, 뭐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는 증세죠.
그래요. 그런데 케일린도 권태를 느낄 때가 있나요? 옆에서 보면 늘 바쁘고 열정적이신데. 네.
boredom의 의미의 권태는 느끼진 않고요.
네.
제가 이제 발전을 못해나간다라는 그런 권태를 느끼는 적은 있죠.
그렇군요.
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이승열 씨도 지루함을 느끼실 때가 있나요?
네, 뭐 가끔... 아, 하품을 할 만큼 지루한 상황은 늘 있어요.
아, 정말요?
하지만 지루할 만하면 또 익사이트먼트가 어느 순간 찾아오더군요.
일단 매일 밤 10시에는 익사이트먼트가 찾아오는 거죠?
지금은 익사이트돼 있죠.
네. 네.
오늘 버트란드 러셀을 통해서 권태를 극복하는 비결을 알려드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러셀은 현재 상태보다 더 유쾌한 상태를 상상하고 비교할 때 또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때 권태를 느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어떤 일에 대한 욕망이 좌절된 것을 뜻하고요. 그러면서 꽤 흥미로운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권태의 역사입니다. 아까 케일리는 권태가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했는데 사실 권태는 과거로 갈수록 더 심했다고 합니다. 의외이죠?
그러네요.
권태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쾌락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자극이라는 것이 러셀의 설명이고요. 자극을 바라는 욕구는 역사적으로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 권태에도 남녀 차이가 있군요. 이게 참 흥미롭네요.
수렵시대만 해도 사냥을 하거나 전쟁을 하는 것으로 남자들은 자극을 추구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농경시도로 접어들면서 생활이 지루해진 거라고 하죠. 여기서 러셀은 중세시대 농촌의 한 가정이 겨울철 모든 일과를 끝내고 저녁 시간을 보내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대개는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고 어두운데도 방을 밝힐 건 촛불 몇 개뿐이고 도로는 통행이 불가능해서 손님도 없고 이러니 지독한 권태에 시달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중세의 마녀 사냥 풍습도 사실은 지독한 권태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역사상 유명한 폭군들도 권태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겠네요.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럼 여성의 경우는 권태가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중세 농경시대 때는 더 심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외출을 금지당한 채 아버지의 지배를 받으며 살죠. 결혼하면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되죠. 가부장 제도와 권태의 희생양이 바로 이 시대의 여성입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아,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걸 정말 감사히 여겨야 되겠네요.
오늘날 여성은 직접 생활비를 벌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도 자극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러셀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권태가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는 것, 역사적 배경과 이유가 있는 오랜 감정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읽어보도록 하죠. 준비되셨나요? 그 전에 이승열의 영미문화권에서 드리는 신년 선물로 버트란 러셀의 행복의 정복 번역서 드린다는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감상문 올려주시면 문예 출판사에서 행복의 정복 개정판 번역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과 함께 하시려면요.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home.ebs.co.kr/englit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은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세요.
Eels의 Novocaine for the Soul 오늘의 첫 음악으로 골랐습니다. 이 음악 듣고 버트란 러셀의 행복의 정복, 권태와 자극, 감상 시작할게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사회적 신분이 높아질수록 권태를 극복하기 위해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욱 강렬해진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신다.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사람들은 근무 시간 중에 권태를 느낀다. 그러나 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은 권태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을 자신들의 이상으로 삼는다. 이건 물론 고상한 이상이고 나로선 그 의미를 깎아내릴 생각은 없다. 하지만 다른 이상과 마찬가지로 그 이상 역시 실현시키기가 훨씬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After all, the mornings are boring in proportion as the previous evenings were amusing. There will be middle age, possibly even old age. At 20, men think that life will be over at 30. I, at the age of 58, can no longer take that view. Perhaps it is as unwise to spend one's vital capital as one's financial capital. Perhaps some element of boredom is a necessary ingredient in life. A wish to escape from boredom is natural. Indeed, all races of mankind have displayed it as opportunity occurred. When savages have first tasted liquor at the hands of the white men, they have found at last an escape from age-old tedium. And except when the government has interfered, they have drunk themselves into a riotous death. Wars, pogroms, and persecutions have all been part of the flight from boredom. Even quarrels with neighbors have been found better than nothing. Boredom is, therefore, a vital problem for the moralist, since at least half the sins of mankind are caused by the fear of it. Boredom, however, is not to be regarded as wholly evil. There are two sorts, of which one is fructifying, while the other is stultifying. The fructifying kind arises from the absence of drugs, and the stultifying kind from the absence of vital activities. I am not prepared to say that drugs can play no good part in life whatsoever. There are moments, for example, when an opiate will be prescribed by a wise physician. And I think these moments more frequent than prohibitionists suppose.
전날 저녁이 즐거웠다면 그 다음날 아침은 즐거웠던 만큼 권태롭다. 이윽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된다. 스무 살 때는 서른 살이 되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생각된다. 생명은 곧 자본이다. 그런데 이 자본을 금전처럼 소비하는 건 결코 현명한 행동이 아니다. 권태의 어떤 요소는 인생의 필수 요소이다. 권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실 인류의 모든 종족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욕망을 표시해 왔으니까. 야만인들은 백인들에게서 처음으로 술을 배웠다. 그들에게 술은 장기간의 권태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정부가 간섭했을 때를 제외하고 그들은 죽을 때까지 취해서 떠들며 지냈다. 전쟁, 학살, 박해는 모두 권태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었다. 이웃과 싸우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여겼다. 윤리학자에게 권태만큼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까? 인류의 죄악의 반은 권태를 두려워해서 저질러진 것이니까. 그렇다고 권태가 전적으로 나쁜 건 아니다. 권태에는 건설적인 권태와 파괴적인 권태 두 종류가 있다. 건설적인 권태는 마약이 없는 데서 생기고 파괴적인 권태는 활동이 없는 데서 생긴다.
What applies to drugs applies also, within limits, to every kind of excitement. A life too full of excitement is an exhausting life, in which continually stronger stimuli are needed to give the thrill that has come to be thought an essential part of pleasure. A person accustomed to too much excitement is like a person with a morbid craving for pepper, who comes last to be unable even to taste a quantity of pepper which would cause anyone else to choke. There is an element of boredom which is inseparable from the avoidance of too much excitement. And too much excitement not only undermines the health, but dulls the palate for every kind of pleasure, substituting titillations for profound organic satisfaction, cleverness for wisdom, and jagged surprises for beauty. I not want to push to extremes the objection to excitement. A certain amount of it is wholesome, but like almost everything else, the matter is quantitative. Too little may produce morbid cravings. Too much will produce exhaustion. A certain power of enduring boredom is therefore essential to a happy life, and is one of the things that ought to be taught to the young. All great books contain boring portions, and all great lives have contained uninteresting stretches. Imagine a modern American publisher confronted with the Old Testament as a new manuscript submitted to him for the first time. It is not difficult to think what his comments would be, for example, on the genealogies. My dear sir, he would say, this chapter lacks pep. You can't expect your reader to be interested in a mere string of proper names of persons about whom you tell him so little. You have begun your story, I will admit, in fine style, and at first I was very favorably impressed. But you have altogether too much wish to tell it all. Pick out the highlights, take out the superfluous matter, and bring me back your manuscript when you have reduced it to a reasonable length.
마약의 원리와 자극의 원리는 비슷한 데가 있다. 너무 지나친 자극에 젖어버린 사람은 후추를 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같다. 보통 사람이라면 질식해버릴 정도의 양을 주어도 이런 사람은 후추의 맛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지나친 자극과 흥분은 건강에도 안 좋지만 깊고 근본적인 만족 대신 쾌감을, 지혜 대신 약삭빠름을, 아름다움 대신 값싼 경의를 대치시키는 것으로 쾌락에 대한 감각을 둔하게 만든다. 어느 정도의 자극은 건전하다. 문제는 그 양에 있다. 권태를 견디는 어느 정도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한 생활의 필수 요소이며 젊은이들이 배워야 할 덕목이다. 가령 위대한 책을 보면 모두 지루한 부분이 있다. 위대한 생애에도 흥미가 없는 기간이 있다. 현대의 출판업자가 구약성서의 원고를 처음 봤다고 상상해보자. 창세기의 계보를 본 그가 어떻게 평가할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선생님, 이 장은 자극이 없네요. 아무 설명도 없이 사람들 이름만 나열하고 있잖아요. 독자들이 재미있어 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시작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말씀하고 계시네요. 강조할 점만 남기고 불필요한 대목은 다 빼버리죠. 적당한 분량으로 줄여서 다시 갖고 오세요.
So the modern publisher would speak, knowing the modern reader's fear of boredom. He would say the same sort of thing about the Confucian classics, the Koran, Marx's Capital, and all the other sacred books which have proved to be bestsellers. Nor does this apply only to sacred books. All the best novels contain boring passages. A novel which sparkles from the first page to the last is pretty sure not to be a great book. Nor have the lives of great men been exciting, except at a few great moments. Socrates could enjoy a banquet now and again, and must have derived considerable satisfaction from his conversations while the hemlock was taking effect. But most of his life he lived quietly in Xantippe, taking a constitutional in the afternoon, and perhaps meeting a few friends by the way. Kant is said never to have been more than 10 miles from Königsberg in all his life. Darwin, after going round the world, spent the whole of the rest of his life in his own house. Marx, after stirring up a few revolutions, decided to spend the remainder of his days in the British Museum. Altogether, it will be found that a quiet life is characteristic of great men, and that their pleasures have not been of the sort that would look exciting to the outward eye. No great achievement is possible without persistent work, so absorbing and so difficult that little energy is left over for the more strenuous kinds of amusement, except such as serve to recuperate physical energy during holidays, of which alpine climbing may serve as the best example.
권태를 두려워하는 독자의 심리를 잘 아는 현대의 출판업자 눈엔 성서도 지루하게 보일 것이다. 무름지기, 공자, 코란, 마르크스의 자본론, 또 베스트셀러임이 입증된 모든 성전에 대해서도 그는 같은 말을 할 것이다. 성전뿐이랴. 좋은 소설에도 지루한 대목은 다 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불꽃이 튀는 소설은 위대한 책이 아닐 확률이 높다. 위대한 인간의 생애도 몇 번의 위대한 순간을 빼면 별로 감동적이지 않다. 소크라테스는 때로 연회를 즐겼고 독배를 마신 후 죽기 전까지 나눈 대화에서 상당한 만족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애 대부분은 조용하고 평범했을 것이다. 칸트는 전 생애를 통해 살던 곳에서 10마일 이상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한다. 다윈은 세계 일주를 한 후 나머지 생애는 자기 집에서 보냈다. 마르크스는 두세 번 혁명을 선동한 다음 나머지 세월을 영국 박물관에서 지내기로 결심했다. 어느 위인을 봐도 조용한 생활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위인들의 쾌락은 보통 사람의 눈엔 자극과는 거리가 멀다. 위대한 업적은 불굴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알프스를 등반하는 것만큼의 엄청난 집중력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위인들이 휴일에 쉬면서 육체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오락도 즐길 여유가 없었던 건 그래서 당연하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극을 추구한다는 점. 그런데 그 자극이 도를 지나칠 경우 육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도 해친다는 점. 그래서 결국 진정한 의미의 만족이나 쾌락을 만끽할 힘을 잃게 되고 결국 마약처럼 점점 더 말초적인 자극을 원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단조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기르는 것이 현명하다.
The capacity to endure a more or less monotonous life is one which should be acquired in childhood. Modern parents are greatly to blame in this respect. They provide their children with far too many passive amusements, such as shows and good things to eat, and they do not realize the importance to a child of having one day like another, except, of course, for somewhat rare occasions. The pleasures of childhood should in the main be such as a child extracts from his environment by means of some effort and inventiveness. Pleasures which are exciting and at the same time involve no physical exertion, such for example as a theater, should occur very rarely. The excitement is in the nature of a drug, of which more and more will come to be required, and the physical passivity during the excitement is contrary to instinct. A child develops best when, like a young plant, he is left undisturbed in the same soil. Too much travel, too much variety of impressions are not good for the young, and cause them, as they grow up, to become incapable of enduring fruitful monotony. I do not mean that monotony has any merits of its own. I mean only that certain good things are not possible, except where there is a certain degree of monotony. Say, Wordsworth's Prelude. It will be obvious to every reader that whatever had any value in Wordsworth's thoughts and feelings would have been impossible to a sophisticated urban youth.
어느 정도의 단조로운 생활을 참는 능력은 어린 시절에 길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 부모들은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 현대의 부모는 자녀에게 쇼, 맛있는 음식 따위의 수동적인 오락을 지나치게 많이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별한 때를 빼면 다른 날과 변함없는 하루를 보내는 일이 어린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어린 시절의 즐거움은 약간의 노력과 창의력을 동원해 어린이 스스로 자신의 환경에서 찾아내야만 한다. 예컨대 영화 구경처럼 자극적이지만 육체적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즐거움은 아주 드물게 제공해야만 한다. 너무 잦은 여행, 너무 다양한 인상은 아이에게 좋지 않고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유익한 단조로움을 참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물론 단조로움 자체가 가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단조로움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일이 있다는 뜻이다. 시인 워즈워스의 서곡을 예로 들어보자. 워즈워스의 사상, 감정의 가치가 있는 것은 세상사의 달코 다른 도시 청년에겐 가치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A boy or young man who has some serious constructive purpose will endure voluntarily a great deal of boredom if he finds that it is necessary by the way. But constructive purposes do not easily form themselves in a boy's mind if he is living a life of distractions and dissipations. For in that case, his thoughts will always be directed towards the next pleasure rather than towards the distant achievement. For all these reasons, a generation that cannot endure boredom will be a generation of little men, of men unduly divorced from the slow processes of nature, of men in whom every vital impulse slowly withers, as though they were cut flowers in a vase. I do not like mystical language, and yet I hardly knows how to express what I mean without employing phrases that sound poetic rather than scientific. Whatever we may wish to think, we are creatures of earth. Our life is part of the life of the earth, and we draw our nourishment from it, just as the plants and animals do. The rhythm of earth life is slow. Autumn and winter are as I do not like mystical language, and yet I hardly knows how to express what I mean without employing phrases that sound poetic rather than scientific. Whatever we may wish to think, we are creatures of Earth. Our life is part of the life of the Earth, and we draw our nourishment from it, just as the plants and animals do. The rhythm of Earth life is slow. Autumn and winter are as essential to it as spring and summer. The rest is as essential as motion. To the child, even more than to the man, it is necessary to preserve some contact with the ebb and flow of terrestrial life. The human body has been adapted through the ages to this rhythm, and religion has embodied something of it in the festival of Easter.
"인생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를 가진 청년이라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권태를 기꺼이 참을 것이다. 그러나 오락과 유흥을 일삼는 청년에겐 건설적인 목표부터 생기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소년의 생각은 먼 미래의 목적보다는 목전의 쾌락에 쏠려 있을 테니 말이다. 권태를 견디지 못하는 세대는 소인배들의 세대가 될 것이다. 자연의 자연스러운 섭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생명력이 꽃병에 꽂아둔 꽃처럼 천천히 시들어버리는 사람들의 세대가 될 것이다. 난 신비적인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경우 나는 과학적인 문구보다는 시적인 문구를 택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것이다. 우리는 대지의 자식이라는 것, 우리의 삶은 대지의 삶의 일부라는 것, 동식물이 대지에서 영양을 얻듯 우리 역시 대지에서 영양을 섭취한다. 대지의 생명의 리듬은 완만하다. 차면 기울고 기울면 차는 대지의 리듬과 접촉하는 것은 무엇보다 어린이에게 필요한 일이다."
'I have seen a boy of 2 years old, who had been kept in London, taken out for the first time to walk in green country. The season was winter, and everything was wet and muddy. To the adult eye, there was nothing to cause delight, but in the boy there sprang up a strange ecstasy. He kneeled in the wet ground and put his face in the grass, and gave utterance to halfarculate cries of delight. The joy that he was experiencing was primitive, simple, and massive. The organic need that was being satisfied is so profound that those in whom it is starved are seldom completely sane. Many pleasures, of which we may take gambling as a good example, have in them no element of this contact with earth. Such pleasures, in the instant when they cease, leave a man feeling dusty and dissatisfied, hungry for he knows not what. Such pleasures bring nothing that can be called joy. Those, on the other hand, that bring us into contact with the life of the earth have something in them profoundly satisfying. When they cease, the happiness that they brought remains, although their intensity, while they existed, may have been less than that of more exciting dissipations. The destination that I have in mind runs through the whole gamut, from the simplest to the most civilized occupations. The 2-year-old boy whom I spoke of a moment ago displayed the most primitive possible form of union with the life of Earth. But in a higher form, the same thing is to be found in poetry. What makes Shakespeare's lyrics supreme is that they are filled with this same joy that made the 2-year-old embrace the grass. Consider, "Hark, hark, the lark," or "Come unto these yellow sands." You will find in these poems the civilized expression of the same emotion that in our 2-year-old could only find utterance in an articulate cries.
줄곧 런던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푸른 전원에서 산보를 하게 된 두 살짜리 아이를 본 적이 있다. 겨울이어서 온통 진창이었다. 어른 눈엔 즐거울 게 하나 없었는데 아이는 이상한 황홀감에 젖어서 젖은 땅에 꿇어앉아 풀 속에 얼굴을 파묻고 즐겁게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었다. 그 아이가 경험한 황홀감은 원시적이고 단순한 것이었다. 심원하고 건강한 생명의 욕구였다. 대지의 생명과 혼연일치가 되는 가장 원시적인 결합 형태였다. 도박 같은 자극에 익숙한 사람으로선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종류의 욕구였다. 이보다 더 고급스러운 행태를 우리는 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서정시를 예술로 만든 것은 무엇인가? 그의 시엔 두 살 난 아이가 풀을 끌어안으며 느낀 것과 똑같은 환희가 깃들어 있다. 들어라, 들어라, 종달새 소리를 이라는 구절이나 오라, 이 금빛 모래밭 위로 라는 구절을 생각해보라. 두 살 난 아이가 외마디 소리를 질렀던 것과 동일한 감정이 세련된 문학적 표현으로 거듭난 것이 바로 이런 시이다.
Again, consider the difference between love and mere sex attraction. Love is an experience in which our whole being is renewed and refreshed, as is that of plants by rain after drought. In sex intercourse without love, there is nothing of this. When the momentary pleasure is ended, there is fatigue, disgust, and a sense that life is hollow. Love is part of the life of Earth. Sex without love is not. The special kind of boredom from which modern urban populations suffer is intimately bound up with their separation from the life of Earth. It makes life hot and dusty and thirsty, like a pilgrimage in the desert. Among those who are rich enough to choose their way of life, the particular brand of unendurable boredom from which they suffer is due, paradoxical as this may seem, to their fear of boredom. In flying from the fructifying kind of boredom, they fall a prey to the other, far worse kind. A happy life must be, to a great extent, a quiet life, for it is only in an atmosphere of quiet that true joy can live.
그리고 사랑과 단순한 성적 매력 간의 차이를 생각해보자. 사랑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고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경험이다. 가뭄 끝에 내린 단비가 식물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유교계만 충실한 관계에선 이런 경험을 할 수 없다. 찰나적 쾌락이 끝났을 때 남는 건 피로와 혐오, 그리고 인생은 공허하다는 감각뿐이다. 사랑은 대지의 생명의 한 부분이다. 현대 도시인이 느끼는 권태는 대지의 생명과 단절된 생활 탓이 크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 방식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 중 고강도의 권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권태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건설적인 권태에서 도망을 치다가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종류의 권태에 사로잡히고 만 것이다. 행복한 삶은 대부분 조용한 삶이어야 한다. 참된 환희는 오직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만 생겨난다. 'Today's Bookmark'
현대인이 시달리는 정신적 고통 중엔 권태 말고도 스트레스, 피로가 있죠. 특히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나 업무를 수행할 때
제대로 자라지 못할까 봐 스트레스와 피로를 많이 느끼기 마련인데요. 버트란드 러셀은 이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공개 강연을 하면서 받은 신경 피로를 예로 들면서요. 공개 강연을 처음 하게 됐을 때 천하의 러셀도 대단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런 말로 스스로를 타일렀다고 합니다.
Whether I speak well or ill, the universe would remain much the same in either case.
내가 강연을 잘하든 못하든 우주에는 변화가 없다. 스트레스와 피로, 권태와 우울 모두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을 때 생겨난다는 것을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한 경우는 많지 않죠. 기억해 두고 싶은 말, 버트란드 러셀의 명언, 내일도 계속됩니다.
버트란드 러셀의 명언, 새겨두시고 싶은 분들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북마크 게시판을 찾아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나요? 2973님께서 문자로 버트란드 러셀이 지금의 스마트폰 세대를 보면 아주 기겁을 하겠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기절초풍하겠군요.
네. 반디 게시판에서 유정아님도요. 영유아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놀이가 학습에 효율적이라고 배웠었는데 요즘 컴퓨터와 스마트폰 게임으로 어린이들이 그런 기회를 많이 잃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네.
네.
감상 게시판에 신광영님께서 감상 소감 주셨습니다.
네.
월요일 행복의 정복을 감상하면서 이 말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버트란드 러셀이 자신이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 이유였죠. 본질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은 깨끗이 단념했기 때문이다. 인생을 즐기게 된 가장 큰 비결은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것에 있었다. 신광영님께서 또 말씀하시네요.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일체 유심조와 상통하지 않나요? 1930년대 서양 철학자의 책에서 불교의 일체 유심조가 보이고 2010년의 현대사회의 모습이 비춰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고전인 이유이고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접하게 해준 영미문학관에 감사해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신광영님.
네, 감사합니다. 문자로요. 3616님께서요. 영어 태교합니다. 이야기도 재밌고 영어 발음도 명품. 감사합니다. 권태로움을 발전적으로 이용하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태교를 참 좋죠. 그죠? 영미문학관 태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태가 싹 없어질 겁니다.
싹.
네.
영미문학관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문예출판사에서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 도서와 캐런 맥퀘스천의 소설 집으로 가는 먼 길 이북을, 아로마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에이스 스탠드에서 플라워 독서대를, 청호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홈플러스 식품 매장에 위치한 아티제 블랑제리에서 맛있는 케이크 교환권을 드리고요. 공연 관람권도 있습니다. 종로 시네코아 비나리 전용관에서 공연 중인 월드비트 비나리, 1월 16일 수요일 8시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그린데이가 부른 권태에 관한 음악, 롱뷰 감상, 작품 감상하시면서 함께 들으셨고요. 오늘 끝곡은요, 브라이언 페리의 Dance with Life입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내일 목요일 밤도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좀 보내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See you tomorrow.